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네, 오늘은 민주주의 모델 3강 마지막 강이고요.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언제나처럼 실없는 소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혼자 이제 집 마당 앞에 공터가 있었는데, 그 공터에 맨날 아이들이 놀러 와서 시끌벅적 하는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 책을 좋아해가지고 늙음하게 책을 읽으면서 노트를 하고 소일거리를 하는 게그 사람 낙이었는데, 그 꼬마들이 놀러 와가지고 막 하루 종일 시끌벅적 대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지 그 애들이 그집 앞의 공터에서 노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 이 할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은 애들은 더 놀고 싶어. 그게 원래 하지 말라는 짓더 하고 싶기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도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더 사귀고 싶어 가지고 막 목숨까지 내놓고 그러는데, 애들도 그 목숨 내걸고 놀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애들한테 이렇게 말했어. 아, 내가 손자들도 지금 다 도시에 나가 있고 적적한데 너희들 와서 이렇게 떠들고 놀아주니까 참 고맙구나.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고마우니까 오늘부터 매일 같이 와서 하루 종일 놀면은 하루 100원씩 주겠다 이러면서 100원을 막 나눠줘. 그래서 애들이 야 신난다 이래가지고 다음날 또 언제나처럼 놀러오고 100원을 받아가고, 그 다음날도 100원을 받아가고, 이렇게 며칠 계속 100원을 받아갔어. 그다가 애들이 옛날처럼 신나게 놀질 않고 하나 둘씩 야 이거 재미가 없다 이러는 거야. 할아버지가 눈치를 보다가, 애들아 이제 내일부터는 내가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100원을 줄 수가 없구나. 오늘 100원이 마지막이다 이러니까 애들이 어? 100원도 안 준다고? 이러면서 그 다음 달부터는 그 공터에 아무도 놀러 오지를 않았어. 이 이야기는 그 민들레 2006년 12월 호에 소개된 이야기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 소개한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소개해준 조영은 씨가 실은 글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모두 일정한 심리적 동기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나의 심리적 원인, 내 행동의 이유가 무엇일까를 따져 생각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그 아이들이 놀았던 것은 노는 것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막 놀았는데, 중간에 이제 할아버지가 100원씩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100원 때문에 노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예를 들어서 한 5시간 놀다가 하루 종일 안 놀고 한 1시간 전에 가고 싶은데, 또 100원 받으려면 끝까지 놀아야 되니까 좀더 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놀기 싫을 때도 놀게 되고, 그러니까 더더욱 100원 때문에 놀게 되는 걸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공부해라고 막 이제 공부하려고 폼 잡고 있을 때, 학창 시절에 그 거실에서 어머니가 너 공부 안 하고 또 컴퓨터 하지 이러면은 공부가 갑자기 팍 하기가 싫어지는, 나는 내 스스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물론 시험 공부지만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마치 소리 지른 것에 따랐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것처럼 느끼게 돼 버리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기 때문에 공부가 하기 싫게 되는 거고. 또 다른 어떤 심리학 연구 조사 결과에 하면은, 애들을 실험구 대조구로 나눠가지고 각자 애들이 좋아하는 그 색연필로 그림 그리기, 아무렇게나 칠해도 되고, 막 낙서를 해도 되고, 그림을 그려도 되고, 해서, 한 시간을 주고, 대조구에는 아무것도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놀아라 이랬는데, 실용구에는 이 그림을 많이 그릴수록, 돈을 주겠다. 많이 그린 사람한테 돈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실험은 다 끝났더니, 둘다 이제 애들이니까, 색연필 하는 거 좋아하니까 많이 그리긴 했는데, 그 실험구 애들, 보상을 받을 것이다. 좀 많이 그리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은 집단의 그 꼬맹이들이 훨씬 적게 그렸다는 거야. 왜냐면 그 그린 동안 보상에 대해서 생각하느라고, 이게 내가 좋아서 그리는 건지, 그 보상 받으려고 그리는 건지 이러니까, 자기 좋아서 그린다는 그 욕구가 그만큼 사라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외부적 요인에 동기를 너무 의존하면 안 되고, 또 우리 교육 제도를 짤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명예의 욕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적인 어떤 동기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명예의 욕구는, 어떤 지식을 공부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행위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재적 욕구의 일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지식들을 축적해 나가고, 내가 이것에 독창적인 것을 더해서 발표해야 되겠다. 이런 욕구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시민교육센터 공부도 하고, 제가 밀 온 리버티라든지 더킨의 자유주의적 평등 뒤에 이제 연습 문제를 내놨는데, 그런 연습 문제도 풀어서 올리면은 그만큼 명예의 욕구도 충족되고 자기 공부도 되니까, 이런 내재적인 동기로 공부를 열심히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오늘 민주주의 모델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7장 안정으로부터 위기에로. 그래서 페이지 249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면은 시대적 배경, 이 7장에서 소개되는 신자유주의자들과 신자파 이론가들의 시대적 배경을 이제 알아보면은, 1950년대에서 60년대는 개입주의 국가가 매우 득세했어요. 케인즈 수요 관리 정책이 유효하다고 믿어지고 있었고, 안정을 구가하던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 이제 이데올로기 종언론이랑 1차원성 이론가들이 나왔고, 그렇지만 1970년대부터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또한 그 세계 경제 침체의 모습이 인플레이션과 그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서, 이제는 케인즈 수요 관리 정책의 유효성과 함께 복지 국가가 모두 좌파와 우파의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우파는 주로 경제적인 그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격을 했고, 좌파는 그 복지 국가의 관료적 측면에 대해서, 또한 그 자본주의의 기능적 측면에 대해서 공격을 가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환에서 2절, 이데올로기 종언론자와 1차원성 이론가에서 1960년대의 우파 좌파의 사상을 살펴보면은, 1절 1편에 립셋의 분석 나와있죠. 립셋은 252페이지 맨 위에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란 지식인과 노동조합 그리고 붉은 깃발의 물결이라고 부르는 좌파 정당의 지지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내려오면은 여덟 번째 줄에 립셋은 더 구체적으로 서구 민주주의 내에서 좌우를 나누는 이데올로기 문제들은 다소간 정부 소유와 경제 계획으로 환원되었으며, 또한 이념 문제는 정당이 통제하는 개별 국가들에 있어 국내 정책들의 차이가 실제로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산업혁명에 대한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예를 들어 스웨덴을 예로 들면 스웨덴에서 사민당과 이제 부르주아 정당들이 있는데 이 사민당이 물론 장기 집권 체제를 유지해 나갔지만 농민당과 연합했을 때 이때 부르주아 정당들도 복지 국가의 기본 기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부분적인 이슈만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의제의 주도권이 사민당 정부 내에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시기에는 미국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제안에 큰 차이가 없었고, 다들 케인즈를 신봉하고 있었고,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시장 실패의 대안으로서 국영기업, 어떤 국가 계획,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또한 그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상당 부분의 그 기업들이 사회화되어 가지고 국영기업으로 전환되어서 그 국가의 3, 40%에 이르는 그 경제계가 국영으로 운영되기도 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그 좌우가 별로 차이가 없어서 아 이제 끝났다. 우리 그 남한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나오듯이 좌우의 대립은 이데올로기 대립은 자본주의가 수정자본주의가 되면서 끝나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252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에 알몬드나 버버와 비슷하게 립셋은 일반적인 정치적 가치들 평등과 업적 및 민주주의 절차를 호의적으로 보는 그런 정치적 가치들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가 현재의 정치, 사회적 상태의 정통성을 부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서구 민주주의는 진보적인 안정, 경제적 계급들에 관한 정치적 관점의 수렴, 그리고 점진적인 갈등의 해소를 향유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 종언론이고, 25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1차원성 이론과 좌파는 그러면 어떻게 보았는가 해서 253페이지 세 번째 문단 마르크제의 분석은 근대 경제 체계의 관리와 통제를 돕는 것에 연결되는 힘의 다양성을 지적하는 데서 시작하였다. 이 마르쿠제라는 사람은 신좌파 이론가 중에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서유럽에서 이제 그 68혁명을 할 당시에 마치 한국 학생 세대가 리엉희를 읽듯이 마르쿠제를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런 어떤 겉보기에 풍요로워 보이고 근본적인 합의가 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정치 경제 체계의 저류에 다음과 같은 경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첫째로는 생산수단 그 자체의 비약적 발전, 자본이 점차 중앙 집중화되는 결과, 기계화와 자동화로 향하는 경향, 그리고 어느 때보다 커진 사적 관료 제도가 발전한 경향을 보았고, 둘째로 국가 개입의 결과 자유 경쟁에 대한 규제가 커져감을 강조하였고, 셋째로 냉전이 창출하는 영구적인 전쟁 위협, 그리고 상존하는 핵 파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국가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는 현상을 모사했습니다. 이게 약간 그 슘페터의 전망과 유사한 측면도 있는데 관료제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고 또한 자본은 중앙 집중화되고 이런 경향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면 탈정치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영구적인 전쟁 위협과 핵 파멸의 가능성은 탈정치화랑 어떻게 관계 있느냐? 이게 그 생존의 문제, 와, 비생존의 문제, 이렇게 단순하게 나뉘어 버리면은, 이, 근본적인 정치 경제 질서의 변혁이라는 그런 의제들은, 국가에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제, 메카시가 또 위엄을 떨쳤던 시기고, 우리나라도 북한이 핵이 위협이 된다. 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심각하게 된다면은 상황이 좋게 풀리기를 바랄 뿐이지만 그 상황이 계속해서 영구적인 전쟁 위협이 아주 극도로 국민들에 느껴진다면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의제가 중심적으로 되고 다른 근본적인 의제들은 의제 영역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마르쿠제는 이러한 사태의 중대한 결과를 탈정치화라고 불렀다. 그 탈정치화라는 것은 기술과 생산성 그리고 능률성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공적인 삶으로부터 정치적, 도덕적 문제, 즉 규범적인 담론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적 자본의 축적을 위해서 국가가 의심 없이 지원하는 일은 대단히 제한된 정치적 안건만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목적은 이미 주어졌고, 더욱더 많은 생산만이 공적인 사건들을 대신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남한에서도 총선을 하고 나면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의 당이 더 많은 생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제 질서나 정치 질서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의제는 입에 꺼내지도 않고 서민들이 잘 살아야 된다. 근데 서민들이 잘 살려면은 경제가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끌어 가죠. 경제가 잘 산다는 것은 결국 사적 자본의 축적이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 제기되는 어떤 의문들은 단순히 생산을 추구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명제에 다 무시되는 거죠. 그래서 탈정치하는 도구적 이상의 확산, 즉 이미 주어진 목적에 대하여 서로 다른 수단들이 가진 능률성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소임금제라든지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도구적 이성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이 인간의 권리, 우리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규범적인 권리와 관련해서 어떤 함의를 가지느냐는 검토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허용해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산업 예비군으로서 썼다가 말았다가 할수 있느냐, 혹은 파견 근로직을 파견 근로 형태가 전혀 유지될 필요도 없는 부분에 계속해서 유지함으로써 노동관리 비용을 줄여서 사적 자본 축적이 높아지면 그것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결국 이 경제성장이 잘 되면 그 파견 근로자를 포함해서 모두가 고용도 많아지고 소득도 높아지기 때문에 잘될 것이다. 즉 경제성장이라는 목적은 이미 주어졌죠. 그리고 어떤 하위 제도들의 평가는 그 경제성장의 목표에 견주어서 어떠한 능률성을 가지느냐 하는 점이, 크게 논의가 되는 거겠죠. 마르쿠제는 이런 상황을 탈정치화라고 불렀습니다. 이 탈정치화된 사회에서 바로 1차원적, 탈정치화된 사회가 바로 더 1차원적 사회고, 1차원적 사회의 인간들은, 1차원적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 1차원적 인간을 가진 의식을 허위의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254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서 허위의식을 설명했죠. 대중매체는 소비를 높이려는 냉혹한 충동을 가지고 있는 광고산업의 관심에 의하여 대개 형성된다. 그러니까 광고주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내보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 효과가 바로 허위의식이라고 주장하였다. 허위의식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를 더 이상 고려하거나 알지 못하는 인식 상태라는 것이다. 허위의식은 거짓된 의식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false consciousness니까 흐레허식 뭐 이런 건 아니고 사치품을 쓴다. 뭐 사치품을 쓴다 이제 그런 것을 단순히 허위의식을 부른 게 아니고 너는 가난한데 왜 빚을 내 가지고 사치품을 쓰느냐. 너희가 지금 계급인 노동자 계급인데 자본가 계급 흉내를 내려 그래. 이런 걸 허위의식을 한게 아니고 그 노동자 계급이 노동자 계급의 수준에 맞는 소비를 한다 하더라. TV를 사고 뭐그 안에서 뭐 외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렇게 자기 소득에 맞춰 살아도 그 사람은 경제 성장이라는 목적 그 부르주아 정당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목적을 이미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목적이 자신들의 계급의 정당한 이익에 배치된다는 점에 대해서 더 이상 고려하거나 알지 못하는 인식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은 풍요와 소비자주의의 숭배가 적응적, 수동적, 그리고 순종적인 형태 양식을 만들어낸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의 소비자로서 친절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소비자주의의 숭배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려면은 백화점에서 친절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별로 웃고 싶지도 않은데 웃으면서 이제 하루 종일 서가지고 그 물건을 팔아야 하는 노동 형태를 어쩌든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소비자주의 숭배는 결국 어떤 생산 작업장에서의 적응적, 수동적 그리고 순종적인 형태 양식으로 통하는 것이고 그런 순종적인 형태 양식에 어울리는 교육 제도는 또한 대량적인 제도 학교 제도였다 이런 거죠. 실제로 백화점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 사물자연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물자연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든 신경 안 쓰고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뭘 그걸 꼭 친절을 받겠다고 그리고 왜또서 있어야 되는지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손님 오면은 서가지고 이제 설명도 좀 하고 손님이 필요 없이 그냥 보겠다 그러면은 보게 놔두고 이래야지 하루 종일 서 있으면 그 하지정맥류도 생기고 그리고 뭐 하루 종일 웃기 싫은데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웃으려니까 얼굴 근육도 잘안 풀리고 그또 사람이 웃기 싫은데 웃으면은 스트레스 엄청 쌓이거든요. 그 스트레스 쌓이면은 암도 생기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걸 이제 통칭해서 이제 감정 노동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 저는 뭐그 개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하여튼 그 일반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왜 이게 사람이 양분화돼 가지고 소비자일 때는 내가 최고야 이러다가 또 생산자일 때는 어떤 작업장의 규율에 철저히 따라야 하는지 그 질서가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차원을 달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원 디멘셔널이다. 1차원적 인간이라고 이제 주장한 거죠. 그래서 그이 자본주의 풍요로운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택할 것들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치약을 하나 골라도 여러 가지 치약들이 있고 음식을 먹으러 가도 여러 가지 음식이 있고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생산하게 되는 언론 매체라든지 이런 것을 고를 때도 여러 가지를 선택하게 되지만 그 차원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한다 해도 그것이 무엇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택의 행위가 소비자주의적인 행태로 될때 어떤 성찰적이고 반성적인 인간의 상호작용하는 모습은 더욱더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인터넷에 의한 정보의 과도한 흐름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마르쿠제가 말한 1차원적 인간을 사실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르쿠제의 1960년대 논의를 지금 그대로 가져오기는 힘들지만 네,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198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겠지만은, 강의를 듣고 계신 분, 1985년 이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사회 정책에 대한 주장이라든지,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반응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기제들이 주로 이제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에 의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자신이 사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매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란 말이죠. 리플이라는 것이 지금의 그 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어떤 기술 형태라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주장이나 사회 형태에 대한 입장은 진지하고 고된 지적 노동을 통해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입장들을 헐끗헐끗 본 다음에 다수가 따라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한번 헐끗 보고 하나의 반응으로 결정하고 그냥 선택하는 마치 초코 우유를 먹을까 딸기 우유를 먹을까 선택하듯이 선택해버리는 그런 문제로 착각하고 있는 세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IMF 이후에는 이런 과정이 또한 매체와 더불어서 지금 인터넷 매체와 같은 그런 매체와 더불어서 생존이냐 죽음이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떵떵거리고 사느냐 아니 불안하게 사느냐의 양분론을 제시해서 그 254페이지 두 번째 문단 맨 끝에서 이야기하듯이 안락과 안전을 바란다면 그들은 경제적 정치적 체계의 표준에 적응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가난해지거나 전체 질서의 변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 압박이 매우 더 심해진 것 같다는 거죠. 예전에는 교양 서적을 읽거나 교양을 공부하는 모임에 나간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완전히 미친놈이구나 이런 소리는 적어도 안 들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도구적 이성과 관련된 도구적인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어떤 학습 활동과 관련된 그것을 제외한 것을 학습하고자 한다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느니 하는 왜냐하면은 네가 계속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는 결국 경제적, 정치적 체계의 표준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가난해지거나 전체 질서에 변두리게 놓이게 될 것이라는 이분법적 압력을 어릴 때부터 너무나 심하게 듣는 거죠. 부모들로부터, 매체로부터, 뭐 백수 생활 일기니 뭐니, 코미디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 학교 가면 또 교원들이, 너희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비정규직이 된다느니, 백수가 된다느니, 지금 심느냐고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겠죠. 그래서, 1차원 이론이라는 게 완전히 버릴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고, 2절의 3편 비판. 자, 이데올로기의 종언론자와 1차원성 이론가. 그들의 이론에는 공통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각각에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되는 전제에 문제가 있다 해서, 데이비드 헬드가 255페이지에 가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5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가. 사회의 모든 집단과 계급 간의 통합과 고도의 순종을 강조하고, 나. 정치적, 사회적 체계의 안정은 하나의 결과로서 다시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데올로기적 종언론이나 아니면은 1차원성 이론가나 이두 가지 가나 요구 양쪽 모두 전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야기들은, 지난 시간에 1강, 2강에 살펴봤던 이야기들은 이 양쪽 모두 의심해야 된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다원주의 할때 공부를 했지만은,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공유 가치의 체계나 이데올로기적 지배 체계는 단순히 1945년 이후의 민주 정치에 대해서 정통성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의 의식 체계는 1차원이니 아니니 이렇게 하기에는 더 복잡했다는 거죠. 그리고 1960년대, 1970년대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발전이란 다양한 전체에 의해서 정치적 조화, 안정된 번영에 대한 신뢰는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묵종이 정치질서의 정통성을 의미한다는 환상 역시 깨어졌죠.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 정론자의 에 대한 비판이고, 또 1차원성 이론가는 제가 아까 뭐 인터넷 매체와 양분론적 압박에 의해서 설명을 그럴듯하게 했지만은, 1차원성 이론가 역시 국가가 명확한 방향으로 양식을 부과하는 능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한 방향으로 부과하는 능력은 훨씬 적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1960년대 말기에 가서 알력이 만년에 있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또한 중간지대의 확신과 자신감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도 뭐 1차원성 이론에서 통찰력을 끌어올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어떤 근본적인 상상력을 억압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차용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남한 사회가 1차원적 사회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비정규직 문제만 해도 국가 자본가들은 그 어떤 비정규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계속해서 그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자신은 그러한 입장에 통합되거나 1차원적으로 순종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256페이지에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이데올로기 정언론이나 1차원성 이론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 경제체계와 정부 정책의 불안정, 그리고 전후에 등장하기 시작한 긴장과 분쟁의 지속과 단계적 확대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960년대가 지나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위기는 점차 커져가는 것을 보였는데, 이 위기의 성격이란 무엇인가? 앞에 다루었던 두 이론이 1960년대, 1950년대의 안정과 번영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다루었더라면은, 앞으로 다룰 두 이론은 1970년대 위기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두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에서 3절, 과부하된 국가인가 또는 정당화 위기인가, 신자유주의와 신좌파라는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과부하 정부론은 다원주의 전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258에서 259 사이에 나와 있는 것을 교환에 요약해 놨는데, 다원주의적 정치를 통해서 초기에는 성공과 번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각 이익 집단들의 기대가 상승하게 되어 그것이 국가에 더 높아진 압력을 더더욱 행사하게 되는 거죠. 더 따낼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압력에 부응하기 위해서 표를 획득하려는 득표 극대화자인 정치인은 공약을 남발하게 되고, 이로써 그 기대에 걸맞는 갈망이 다시 강화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국가는 이 갈망은 충족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유화 전략을 추구하게 됩니다. 즉 몇몇 그센 이익 집단의 요구에 반응하여 그 이익 집단과 친화적으로 지내면서 그 이익 집단에 보조금을 주거나 관세를 높게 설정하거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익들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그 다원주의적인 집단의 이익 추구가 합쳐졌을 때 국가기관이 감당하기 힘든 역할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기관이 감당하기 힘든 역할을 부여받게 되면은, 그 결과로서 국가는 재정을 많이 소요해야 되죠. 그리고 그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여러 가지 많은 규제들과 보조금과 이 세금과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얽혀놓게 됩니다. 이로써 그 재정 측면에서의 압박, 즉 공공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또 국가가 재정 적자가 만성적으로 생겨서 화폐를 많이 찍다 보면 인플레이션도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여건 악화로 인하여 또한 국가의 규제 영역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서 사적인 산업 공간이 파괴된다고 과부하 정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는 결국 민주적 요구에, 즉 다원주의적인 이익 집단들의 요구에 유화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기준을 딱 설정해 가지고 그 기준만 딱 붙잡고 가는 민주적 요구에 덜 반응하는 지도자를 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주적인 제도의 형태와 운용은 역기능적으로 귀결된다고 보았던 거죠. 즉, 너무 많은 민주주의는 실제로 그 민주주의 자체에 역기능적이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신우파로 귀결되는 민주적 요구에 덜 반응하는 지도자 하면은 대처, 레이건 이런 사람들 생각나죠. 이 사람들이 과부하 정부론이 추천하는 바였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어떻게 봤는가 해서 259페이지에서 261페이지 사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화 위기론은 마르크스주의가 출발점이니까 국가의 임무를 다분주의 경제체제 유지와 계급 적대감의 관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계급 적대감이 너무나 심화되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근본적인 정치 의제가 두드러지지 않도록 그 적대감을 완화시켜줘야 하는 것도 국가의 임무라는 거죠. 근데 이두 가지 모순되는 일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책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그대로 두면은 언제나 순환적인 공황이 있게 되고, 어떤 국가의 특별한 규제가 없으면은, 이윤 목적에 의해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결과로 행정구조가 확장되고,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과 공공재정의 위기 상황이 오게 되는데, 애초에 이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죠.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계급 적대가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모순되는 두 가지 임무인 것이고, 이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적절한 정책 전략이 부재하게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그 요구를 균형 있게 만족시킨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행정구조의 확장과 인플레이션 공공재정 위기가 등장하게 되면은 다시 이것을 감축해야 되는데 이것을 감축하자니 또 계급 적대감이 관리가 안 되고 이걸 그대로 두자니 경제성장의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이러한 국가의 행동 반경이 체계적으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는 무능하게 비춰지고 이는 정당화의 위기로 귀결되게 되고 이 정당화의 위기 때문에 국가의 근본적인 어떤 권위에 대해서 도전이 있게 되면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잘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도전을 묵살해 내는 강력한 국가의 등장이 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국가의 등장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대안제도가 자본주의 체제 내에 확산되어 나가면서 대안적인 어떤 삶의 양식, 대안적인 경제 정치 질서들이 확산되어 나감으로써 애초에 그 모순된 체계적 제약의 틀을 자체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이들 정당화 위기론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4절 위기 이론을 평가하자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두 개의 이론의 공통점 264페이지 네 번째 문단인가? 네 번째 문단이죠. 이두 개의 이론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부 권력은 자, 국가 권력은 효과적인 정치 활동을 위한 하나의 능력이다. 둘째, 민주국가의 권력은 궁극적으로 그 권위 또는 정통성의 수용에서 나오는 것이다. 셋째로, 그 국가의 해결 능력은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 여기서 국가 권력은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 해서 돼 있는데, 앞에 이제, 국가가 직면한 여러 요구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서 척정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은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고 돼 있으니까, 국가의 해결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점점 그 활동이 부자연스럽거나, 비효율적이거나, 합리성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공통되고, 또네 번째로, 그 국가의 수용 능력이 점차 침식되고 있다라는 진단이 이두 이론에 공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공통된 전제에는 반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65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는 그 반론들이 제기돼 있죠. 첫째로 국가의 권위 또는 정당화 위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험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 둘째로 국가의 해결 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정통성을 부여할 수 없는 특정한 정부는 취약해질 수 있는 반면에 국가 그 자체는 정부보다 반드시 붕괴 또는 분열에 더 취약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정통성을 사람들이 규범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정통성은 취약해질 수 있지만 지금 어떤 남한의 대의제 국가 자체의 정통성이 침식되고 그에 따라서 침식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마지막 반론을 부연하는 내용이 266에서 26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장에서 슘페터 다룰 때 봤던 그 스펙트럼 있죠. 그래서 강제적 또는 순종적 질서에서 뭐 실용적 목적, 도구적 수용에서 규범적 동의까지. 우리가 정통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규범적 동의 또는 이상적인 규범적 동의 요 단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애초에 도구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면 이 도구적 수용은 정치적 태도와 신념의 체계가 보편적이라는 그런 전제를 정당화하진 않죠. 지금 사람들이 1960년대 사람들이 도구적으로 자본주의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1970년대 어떤 특정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예전에는 정통성, 즉 규범적 동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실용적 목적이나 냉담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비약이 있다는 것이죠. 즉, 국가 권위의 위기가 점점 높아지는 증거로서, 그런 어떤 정통성에 대한 신념들에 대한 조사는 증거로서 제시되는 것이 많지가 않다. 특히 267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서 첫째, 둘째, 셋째로 이야기하듯이 전후의 정통성이 광범위하게 부여되고 있었는지 자체가 의심스럽고 둘째로는 기존의 경제적, 정치적 실세에 대한 비판을 확대하는 대중의 저항적 잠재력이 성장하여 왔다는 외면적 증거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가 정통성을 상실하였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정통성을 상실하였다면은 그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어떤 민중적인 집단적 조직이라든지 문화, 운동들이 발흥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이전에 그냥 경제적 성장을 더잘 관리하겠다라는 제한된 의제에서 뭐 이런 이당일까 이당일까 중에서 찍었는데 경제성장 관리를 잘 못하더라. 그래서 어떤 너는 도구적으로 쓸모가 없구나 하는 정도지 이상적인 규범적 동의 또는 규범적 동의를 하고 있었던 체제 자체에 대해서 다시 실용적 목적이나 냉담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태도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근본적으로는 도구적 수용을 하고 있고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합의는 계급에 따라서 달라지며 존재하지 않고 어떤 국가의 수행 능력이 떨어질 때그 도구적 수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뿐이지,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만약에 규범적 동의가 있었다가 없어지게 되면은 레지스탕스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프랑스의 비시 정부가 정통성 있는 정부로 프랑스 국민들에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레지스탕스 운동이 발흥하였죠. 반면에 197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영미에서는 그러한 자본주의 근본적 경제 정치 질서에 대해서 비판을 확대하는 레지스탕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전통적 형태의 정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넓게 번진 회의주의와 많은 남녀 간의 소외가 대안적인 종류의 제도를 분명하게 요구하는 방법도 제시하지도 않았다. 운동도 없고 대안 이미지도 없다. 268페이지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단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말이 있으니까 두 번째 문단을 본다면은 이데올로기 정원이 뒤집어지거나 1차원적 세계가 붕괴되거나 국가의 권위가 갑자기 추락해진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60년대는 막 보편적인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어떻게 규율됐는데 그왜 1970년대 와가지고 막 난잡하게 다 부서지고 분열되고 붕괴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도구적으로 수용하였던 혹은 냉소주의, 회의주의로 분리되는 경제체제가 계속 이어진 정부가 외형적으로는 이미 나빠져 버린 문제가 됨으로써 충분한 위로나 또는 장래의 은에 대한 약속에 의해서도 오늘에는 결코 상쇄될 수 없다는 식으로 바뀌었으며, 즉 도구적으로 쓸모없다는 평가까지 내려졌을 뿐이라는 거죠. 이러한 도구적 동의나 수용은 조건부주의고 도구적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잠재적으로 분명히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통성이라는 용어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268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면은 그 현상 유지에 대한 조건부 동의나 도구적 수용은 어떤 핵심 집단의 동의를 계속 얻음으로 인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체제 자체의 근본적인 위기에 하지 않고 이것을 제 생각에 배제의 전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strategy of displacement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strategy 전략이고 displacement가 전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전이라는 거는 바꾸다 위 위치 뭐 이런 거죠. 체위 뭐 이런 거죠. 전이 이러면 체위를 바꾸다 뭐 위치를 바꾸다 이런 뜻인데 위치를 바꾸는 게 맞는데, 배출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위치를 바꾼다기보다는, 배출한다. 배출의 전략. 배제의 전략.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즉, 그 뜻은,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핵심 집단을 만족시키면서 취약한 집단들에게 가장 최악의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 취약한 집단들은 예를 들면은 산업화되지 않은 지역의 농민이라든지 뭐 남미에서는 주로 그랬죠. 남미에서 그 포퓰리스트 정부가 그 유지된 게 그 보수 신문에서 맨날 뭐 대중영합적이면 다 포퓰리즘 이러는데 그 포퓰리즘이 모든 대중에게 영합적인 게 아니라 핵심 집단들 어떤 공공 부문의 노동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도시화된 그 산업 부문 중간 계층 이들이 자신들의 국가의 자원을 수출한 그 천연 자원을 수출한 그런 돈을 그런 어떤 궁극적으로 비생산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분배시키는 그런 체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미의 정부들이 그 정부 주요 요인들 먹여 살리고 또 핵심적 계층 먹여 살려. 그 대신에 농민들이나 도시 빈민들은 그런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배제되었죠. 즉, 경제적 정치적인 문제들이 그들에게만 배출되었고 그들에게만 옮겨졌던 거죠. 그래서 이걸 전유의 전략, 배출의 전략, 배제의 전략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남한 사회에서도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50억 이상을 가진 부자들도 그 숫자 자체가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비정규직과 미숙년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도 소득이 줄어들고 있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50억 이상의 부자가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도 또한 그런 취약한 집단의 일부라고 할수 있겠죠. 여성들이 일단 여성들이 미숙년 노동자가 많고 또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 그 뉴스 보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의 80%만 받는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러면서 뉴스를 나왔는데 그 해석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할수 있는 어떤 이력과 경력 그 독립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종속 변수로서 소득이 80% 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어서 대졸자다 그러면은 같은 학력으로 쳤겠죠. 근데 여성들이 일단 그 이공계 계통보다는 이제 문과 쪽 계통을 많이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 높은 소득을 얻는 직장에 가지 않고 갈수 없고 또 같은 어떤 이공계통을 나왔다 하더라도 취직되기가 더 힘들고 또한 그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인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이나 미숙년으로 계속 그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번역한 그 에릭 올린 라이트 계급론을 봐도 프롤레타리아트의 60% 이상은 여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프롤레타리아트의 이미지, 우락부락한 육체 노동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 비정규, 뭐 대학에서 파견 근로 노동으로 일하시는 그 미화원 여성분들, 여성 노동자들과 같은 것이 오늘날 프롤레타리아트의 대표적인 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데이비드 헬드는 또 여기서 예를 들었는데 269페이지 두 번째 문단. 예를 들면 어떤 이유에서이건 간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1970년대 후반기 이래 영국의 정치 체계가 직면했었던 최악의 위기의 결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젊은이, 그러니까 청년 실업자들, 비백인들, 여성들에서 해고 위험이 가장 크고 시간제 일에 취직하는 길이 막히고 잠재적인 활동 범위가 굉장히 감소했죠. 애초에 이 여성들이 시간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면은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다. 무능력자 및 병력자, 공공부문 지출의 감소로 인해서 서비스 감소의 고통을 많이. 사람들이 레이건 시대에 제일 크게 고통을 많이. 실업자와 극빈자, 게토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위기의 결과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인 저항을 한다 해도 그 핵심 계층들 잘 먹고 잘 살고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가고 전문직으로 나아가고 어떤 국가의 관료 체제 내에서 뭐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 소자본가들 그리고 대기업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국가 형태에 충성을 바친다면은 그 조건부 동의나 도구적 수용이 계속해서 그 틀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270페이지 결론적 평가에서 데이비드 헬드는 첫 번째로 가부와 이론가들의 출발점도 그들의 국가 권력과 갈등 문제에 대한 처방도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듯이 고전적 다원주의자의 전제들은 그 권력의 중심이 다양하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그 권력들 간의 불평등과 통치의 참여의 어떤 근본적인 배제들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로 그 신좌파인 하브마스 오페가 그려낸 모형은 올바른 출발점을 시사하는 것이고 국가가 갈등 속으로 말려들고 있는 방식을 잘 설명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논의나 정당한 위기의 확대에 관한 논의는 우리 앞에서 봤듯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즉 정당화 정통성이 막 있었다 갑자기 붕괴된 것도 아니고 그것이 확대되는 연결고리도 그렇게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하브마스 오페는 부수적 분단전 그리고 방향성 없는 많은 현대의 저항의 성격을 과소평가한다. 그래서 헬드가 이 글을 썼을 당시에 이거를 1980년대 책인데 아마 신사의 운동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 운동, 환경 운동, 반핵 운동, 뭐 그런 어떤 운동들, 그리고 물론 이제 흑인 민권 운동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이런 저항의 성격을 과소평가해서 즉 아주 구체적이고 단일한 문제를 위한 캠페인이 많습니다. 전통적인 민주정치에 대해 널리 퍼진 회의주지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기존의 대도를 대신하는 대안에 대한 회의 역시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안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다른 종류의 정치 운동이 움트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정치 운동을 움트고 이런 어떤 대안의 모색 이런 것들이 정당화 위기 이론의 틀에서는 포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틀에서 포섭되는 것은 사회주의 계급 운동만 포섭되겠죠. 근데 이런 운동도 있기 때문에 정당화 위기 확대와 그 연결고리에 대한 논의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헬드가 평가한 것입니다. 잠시 쉬고 팔짱하겠습니다.